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플루언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2005년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호주에 힐송 컨퍼런스라고 있어요. 힐송 교회에서 하는 매년마다 개최되는 이 힐송 컨퍼런스에 참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컨퍼런스의 주제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주제를 뭐 하나의 어떤 문장으로 하던 게 아니라 단어 몇 가지를 이렇게 놓고 주제를 했나요? 세네 가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그 한 단어가 제게 딱 들어오는데 그게 바로 인플루언스라는 단어였어요. 영향력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벌써 15년 전 일인데 당시 힐송 처치는 그 현대 예배 음악의 그 분야에 있어서 아주 탁월했고 전 세계 교회의 예배 음악에 대해 아주 대단한 영향력을 갖고 있어서 우리 한국에서도 한창 힐송 노래를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번안해가지고 부른 노래들이 한참 많이 불려지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비대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유난히도 많이 쓰여지고 있는 신조어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플루언스라는 단어예요. 인플루언스. 영향력이라는 영어 단어에 사람을 뜻하는 그 전미 ER이 붙어가지고 인플루언서,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사람, 뭐 이렇게 번역을 할수 있겠죠. 공교롭게도 이 독감 바이러스 중에도 여러분 이 말과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인플루엔자란다.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 뒤에가 바뀌어요. 누군가 이 독감 바이러스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주변에 영향을 받잖아요. 주변에 자꾸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부부도 남편은 아내에게 영향을 받고요. 아내는 또 남편에게 그것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어떤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또한 자녀들은 부모님에게부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성장기 때는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역시 아주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분하고 여러분 가까이 지내느냐 역시 굉장히 중요해요. 교인이라고 다 완벽하진 않고 때로는 세상적인 그런 모습이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부정적인 그런 성향이 변화되지 않아서 교회를 분명 다니시긴 하는데 입에는 늘 부정적인 말이 세상적인 어떤 습관들과 태도와 자세들이 아직 변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 옆에 있다 보면 어느 순간 나 역시도 거기에 전염되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런 분들이 세상적인 것들을 아직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교회 오셔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그러시면서 사실은 그런 분들에게 영적으로 전염되는 게 사실은 가장 이상적이죠.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사람은 어떤 책을 통해서도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어떤 미디어를 접하느냐도 아주 중요하죠. 어떤 정치적 성향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느냐, 어떤 사람을 존경하느냐,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도 점점 내가 좋아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이나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고 그에 따라 나는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자, 그 우리는 누굴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까이 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주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 선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분과 자주 시간을 보낸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대단히 긍정적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독감 바이러스 같은 사람하고 자주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다면 그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결국 호되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할 것입니다. 제가 요즘 많이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출신 자녀들이 믿음의 선한 인플루언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믿음의 선한 인플루언서. 저는 이 필리핀에서 공부하고 성장기를 보낸 우리 교회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한 믿음의 인플루언서가 되기를 되어서 학교로 돌아가고 사회로 들어가고 또 장차 세상에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이들이 되기를, 그런 사회인이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도 살아가고 있는 각처에서 선한 인플루언서가 됐으면 좋겠어요. 광명교회 다닌다 그래요. 우리 교회 출석한다 그래요. 아, 저 사람 광명교회 다닌데 라고 하는데 그 사람 하나 때문에 그 주변이 자꾸 변한다면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사람 하나 때문에 그 사람 교회 다닌다는데 왜 저래 이러면은 제가 잘 목회를 못한 거예요. 제가 목회를 잘 못한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각 처에서 선한 인플루언서가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 때문에, 우리 성도 때문에 가정이 변하고 그 성도가 다니는 직장이 바뀌고 학교가 변하고 사회와 세상이 변하는 놀라운 영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변화의 시작은 나로부터다. 다시 한번 시작! 변화의 시작은 나로부터다. 우리 자녀들이 성장해서 사회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는 꿈이 이게 얼마나 멋진 꿈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일해서 성공도 하고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 역시 이게 얼마나 멋진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절대 변하지 않는 원칙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될 원칙 하나가 있는데, 내가 변하지 않으면 절대 주변은 안 변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안 변해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절대 변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아니하면 가정 안 변합니다. 남편 안 변해요. 아내 안 변해요. 절대 안 변해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절대 안 변해요. 자녀들 절대 안 변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부패했다고 하는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교회가 변하지 않잖아요. 그럼 세상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변하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세상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이 더 악해지면 악해질지 세상은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플루언서가 될 수 여러분 있어요. 우리 자녀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저를 따라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변화의 시작은 나로부터다. 손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올리고 다시 크게 하세요. 변화의 시작은 나로부터다.
변화의 시작은 나로부터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가정이 변하지 않는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가정이 변하지 않는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자녀가 변하지 않는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자녀가 변하지 않는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인생은 변하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진리. 내가 변하면 다 변해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변할 생각 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의 어떤 한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름도 몰라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한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어떤 사건이 얼마나 중요했기에 이렇게 1절부터 42절까지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량을 써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분열이 되죠. 남유다는 다윗의 그 왕가, 다윗의 후손들인 그 다윗의 왕가, 유다지파의 다윗의 왕가가 좀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비교적으로 여호와 신앙을 잘 유지해 나갔던 왕국이었어요. 좀 오래 갔고요. 하지만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요, 영적으로 변질되고 타락해버렸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 또 BC 722년에 북방의 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식민지 정책을 쓰는데, 일단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주 똑똑하고 잘나고 정말 뭔가 이게 다시 뭐 나라를 독립하거나 이럴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잡아갑니다. 다 잡아다가 아수르 지역 곳곳에 다 흩어져 살게 만들어요. 만약 모이면 이게 나라가 독립하잖아요. 그리고 아수르 지역에 있는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또 그 북이스라엘 그 지역에 다 살도록 정착시켜 살게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남아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아수르 사람들이랑 세월이 지나면서 혼혈이 돼버린 거예요. 섞여 살다 보니까 혼혈이 되고, 혈통적으로 혼혈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여호와 신앙과 우상 숭배가 막 섞여가지고 완전히 이방 나라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지역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신약시대로 왔어요. 신약시대로 들어와서 사마리아라는 로마 제국의 한 행정 지역으로 이름, 그 전에는 그냥 수도였는데 한 그 시티였어요.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라는 한 행정 지역으로 이름이 이제 불려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 중에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남유다, 자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됐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유다 지역을 중심으로 살아가죠.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성전을 재건해서 유다인들은 자 여호와 신앙을 회복해서 로마 시대까지 이어져 왔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태인이라 그러죠. 유태인. 유태인이라 그러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왜 유태인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머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혼혈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그 남유다, 유다인들은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또 바벨론에서 다시 그대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그들의 독특한 문화를 이루어왔어요. 그래서 그 유다지파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태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유태인들은 자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정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이죠. 정통적인 유대인들이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종교적인 혼합, 혈통적인 혼혈을 이룬 이방인으로 취급하고 심지어는 개와 같이 여겼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때문에 유대인들은 같은 유대인들이 살았던 그 갈릴리 지역, 그러니까 남유다와 남쪽의 유다 지역 있잖아요. 거기서 갈릴리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이주해서 거기서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갈릴리 지역으로 여행할 때는요 사마리아 사람들이랑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 그냥 멀리 돌아간 거예요. 요단강 쪽으로 해가지고 멀리 돌아서 갔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마주치고 그들과 섞여 함께 식사를 하거나 말을 거는 행위 자체를 죄를 짓는 거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의 예루살렘에서 전도여행을 마치셨어요. 그리고 고향인 갈릴리,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쪽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넘어가실 때 보통의 유대인들처럼 동쪽으로 멀리 돌아가지 않고요. 어떻게 하냐면 바로 그냥 사마리아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를 통과하시다가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오신 겁니다. 들어서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한 우물에서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대인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온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한낮에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이 시간대에 물을 길러 온 것은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예요. 그녀는 그 동네에서 그리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남자를 이미 여러 번 바꿔가며 지금은 여섯 번째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녀가 지나갈 때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심하게는 그 여인이 다 듣도록 어떻게 저런 여자가 우리 동네에 와서 동네 이미지가 참 안 좋아졌네. 저런 여자의 저 모습 때문에 애들 교육도 안 좋아. 저 여자는 천벌을 받을 거야. 막 이런 모욕적인 말도 서슴치 않았던 거예요. 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손가락질 받는 죄인인 그 여인과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그 메시아다 라고 이제 말씀을 전해주시게 된 거죠. 예수님은 그 여인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영원한 생명의 샘물인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할 때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구원의 초청을 하시게 된 거죠. 자,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하고 마주치는 게 싫어서 중동 지역의 뜨거운 태양이 강렬한 정오에 나가서 물을 길어 오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물동이를 어떻게 해요? 버려두고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내면에 뭔가 엄청난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꺼려해가지고 난 12시에 물 길으러 왔는데 지금 그 물동이 벌어놓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직접 가버리는 가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인 39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누군가를 여러분 전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해도 또 교회 나오라고 해도 사람 마음 하나 움직이는 거 여러분 그거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제가 우리 교회 한 번 다녀간 사람, 두 번 다녀간 사람 뭐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가끔 왔다 간 사람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만나가지고 교회 좀 오시라고 잘 안 돼요. 그게 잘 이게 사람 마음이 움직인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많은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여인이 어떻게 말했기에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사실 성경에는 뭐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해요. 그 여인이 뭔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저 여자가 저런 여자가 아닌데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이런 게 그 여인의 그 표정과 또 말투와 어떤 진지함과 하여튼간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느끼기에 정말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어떤 모습에서 그런 진지함에 압도돼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게 그 여인에게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여인이 변화되지가 않았어요.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변화된 모습이 아니야. 그런데 그 여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저 여자가 남자에 미쳐 살더니 이제는 귀신이 들렸나? 갈릴리 촌사람을 메시아라고 말하다니 아, 참 미쳤구나. 이랬을지도 몰라요. 또한 그녀의 말에는 힘이 없었을 거고 누구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여인의 변화가 그때까지 아무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었던 사마리아 성의 구원으로 이루어진, 그때까지 구원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성의 구원으로 이어진 거예요. 이 여인이 변하지 않았다면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겠습니까? 그런데 변할 것 같지 않던 사람 한 사람이 변하니까 그 도시가 변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 한 사람 변하잖아요. 그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런 한 사람 예수님 믿으면요 전도될 사람 정말 많아요. 이 여인이 사마리아의 인플루언서가 된 거예요. 자, 우리는 남편이 변하길 바라고 아내가 변하길 바라고 자녀가 변하길 바라고 환경이 변하기를 바라고 주변이 변하길 바라는 마음이 크지만 이런 바람은요 그런 마음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잘못 끼워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죄가 많고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이 바뀌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이 바뀌니까 주변 사람들과 환경들이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따라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 남 탓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다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다고, 저 사람 때문에 남 탓하는 사람이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평생 좋은 날 볼 수가 없어요. 남 탓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변하면요 내 주변에 내가 그토록 변화되기를 바랬던 그 환경들 있잖아요. 내가 변하면 그 내가 그토록 원하던 그 환경들이 어느 순간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변화의 시작은 나로부터라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인플루언서가 되라.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의 인플루언서가 되라.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인플루언서들이 있습니다. 유튜버나 인스타그램 같은 그 미디어를 통해서 유명해져서 큰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 인플루언서라는 말을 주로 이제 이런 유튜버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또 얘기를 했는데 또는 뭐 사회의 여러 영역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그 분야의 모델이 되는 인플루언서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인플루언서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나라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이어른 교수님은요 그 젊은이들을 향해 젊은이들이 크게 실수하는 게 하나 있다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안 늙는다고 생각한다. 이게 젊은이들의 실수라는 거예요. 나는 안 늙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어요. 이 말을 하셨을 때가 이분이 암 투병하실 때예요. 지금도 물론 계속 투병 중이세요. 치료 안 받으세요. 그냥 어차피 이 암, 이거 항암 치료 안 받으시고요. 항암 치료 받으면 한 달 들어가 가지고 한참 병원에서 이거 꽂고 이거 이러 있어야 되잖아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치료 안 받고 수술 안 하시고 그냥 암하고 같이 사신다 그러더라고요. 죽으려고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본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거를 그 암투병 하시면서 늙은이는 죽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이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왔던 이어령 교수님은 지금 87세시거든요 그 암투병을 하시면서 항암치료 받지 않고 오히려 그 남는 시간에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남은 생을 강연과 저술 활동에 매진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어령 교수는 딸 이민아 목사를 암으로 먼저 보내면서 노년에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이세요. 하지만 그 이후로 그의 글들은 이전보다 더 깊어지는 거야. 더 영적이지고 더 내세적인 진리들을 담고 있어서 그의 글과 어떤 강연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삶과 죽음에 대한 복음에 대한 그 깊은 진리들을 지금 이분을 통해서 접하고 있어요. 뒤늦게 믿음의 인플루엔서가 되어서 예수님을 모르던 시절의 지성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깨달을 수 없었던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시던 시대의 지성, 아무리 지성이 뛰어나도 왜냐면 그건 내면적이고 영적인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으신 거예요. 그 엄청난 지성이 있으시잖아요. 플러스 여기에다가 영적인 게 들어가 버리니까 이제는 비로소 깨달아지고 영적으로 보시고 계셔서 이걸 통해서 깊은 진리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병에 걸려서 의술로 그 생명을 조금 연장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나 모르지만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부자도 죽고요, 성공한 사람도 죽고요, 유명한 사람도 죽고 인플루언서도 죽고요. 모두 다 한 번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누구에게나 반드시 심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사마리아 여인이 늘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던 동네 사람들을 향해 달려가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라고 해요. 와서 보라고. 이분이야말로 진짜 메시아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야 되는 이유가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뭐 건강이 좋아지고 뭐 일이 형통해지고 물론 그런 결과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본질은 아닙니다. 불교 신자도 잘 되고 성공할 수도 있고요. 불신자도 얼마든지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지은 죄들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성공했을지는 모르지만 죽어서는 그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죄값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개의치 않고 사람들의 멸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해야 함을 깨달은 거예요. 자신처럼 죄 많은 여자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샘물을 마시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새로운 인생과 영생을 주실 하나님을 전해야 했던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믿음의 인플루언서가 된 거예요. 세부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이민 사역을 제가 처음 해보는 거라 저도 처음에 막 시행착오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오시는 분들 일단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더라고요. 그럼 뭐 도와드려야죠. 도와드려야 되고 집을 뭐 얻어드리는 것도 도와드리고 차도 뭐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아이들 학교도 안내도 해드리고 어떤 사업하면 좋을지 컨설팅도 해드리고 여기저기 뭐 가이드도 해드리고 여기 와서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뭐 처음에 정착하는데 작은 도움은 되실 수 있겠죠. 그런 건 많이 제가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면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분을 데려가신다면 저는 그분에게 정말 줘야 될 것을 제대로 전해주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처음 오시고 오시면 아무것도 모르시니까 여기에 먼저 살고 계신 분들, 오래 살고 계신 분들이랑 교제도 하고 그분들에게 뭐 도움도 받고 만내도 받고 그분이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랑 밥도 자주 먹고 뭐 아는 사람이 일단 많지 않으니까 그분이랑 만나는 횟수가 늘고 밥도 자주 먹고 차도 자주 마시고 어느 순간 그분이 교회보다 좋아지는 거예요. 교회보다 좋아지고 하나님보다 더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그 사람 말을 더 믿게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어떻게 되냐면 그분하고 형님 동생하고 언니 동생, 형님 동생 언니 동생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형님 동생하고 언니 동생하고 죽고 못 사는 관계로 발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정말 많이 봐온 게 있거든요. 그렇게 죽고 못 살던 관계가 어느 날 원수가 되더라고요. 이 세부라는 도시가 나중에 역겹게 느껴지고 빨리 떠나고 싶은 땅이 되어 그래서 이 땅을 도망치듯이 그냥 가는 떠나버리시는 그런 분들을 제가 너무나 많이 봤어요.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교회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여러분 뿌리를 내려보세요. 또 다른 분들하고 너무나도 인간적인 관계로만 집중하는 거 여러분 그거 좀 자제하세요. 너무 지나치게 인간적으로 집중하는 거 여러분 피하세요. 그분도 연약한 한 사람일 뿐이고 구원받아야 될 한 영혼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전도해야 할 한 영혼으로 그를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좋은 일시 되어주시면서 동시에 여러분이 믿음의 선한 인플루언서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천 인플루언서 중에 30만 명 이상의 이 구독자를 갖고 있는 비글 부부라는 커플 유튜버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커플을 보면서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 하준파파라고 하는 이 남편은요 필리핀에서 10년 동안 공부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학교 다녔어요. 여기서 중고등학교 다니고 막 이러면서 또 그 학원에서 이제 영어 매니저도 하고 막 이러면서 청년 시절을 보냈어요. 마닐라 좀 외곽에서 보내셨는데 10년간 공부하면서 신앙생활도 여기서 열심히 해서 그 아주 신실한 그런 믿음의 형제인데 둘이 이제 자매를 만나서 지금은 결혼해가지고 한국에서 그 사업과 유튜버를 이제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도 많이 해요. 지금 이제 29살, 30살밖에 안 됐는데 좋은 일도 많이 해요. 작년 한 해 동안만 3억 원이란 이상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흘려보냈어요. 딱 기부했어요. 얼마나 좋은 일을 필리핀에도 있는 어떤 학교 아이들을 자기가 필리핀에 있었기 때문에 이 필리핀에 있는 학교 아이들도 도와주는 일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컴패션에서 지난 6월에 이 둘째 아이 아들을 심장마비로 먼저 천국에 보내야 했는데 그 아픔을 딛고 일어나서 두 달 뒤에 이 세바시라고 하는 세상을 바꾸는 15분 있죠. 그 강연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 강연으로 200만 명 이상을 한 번에 울린 사람이에요. 저도 그 강연을 저는 이제 아주 늦게 봤는데 최근에 봤는데 아, 그 강연을 보면서 저도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거기서 진짜 인플루언서로 사는 법이란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내용 중에 공장을 다니면서 이 가정이 너무 어려운 가정이었는데 어머니가 공장을 다니면서 돈을 모은대요. 그래서 그 돈을 모아서 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던 그 어머니 그리고 외할아버지가 또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는 외할아버지의 어린 딸이 외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다니면서 늘 그런 모습을 보고 자기 역시 외할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런 말이 참 마음에 깊이 와닿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저에게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적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남이 잘 살게 하는 방법을 더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인플루언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할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이웃을 섬기는 마음을 믿음의 유산으로 받게 되어서 자신도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신학교 가서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님이 되려고 했던 그런 마음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 줄 것이라고 그럽니다. 아빠는 네가 잘 사는 것보다 누군가를 잘 살게 만들어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아빠를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야. 신앙의 1대, 2대, 3대째 신앙인데 이제 4대, 하준이라고 하는 그 아이에게 4대째 똑같은 동일한 이런 그 선한 믿음의 인플루언서 그 DNA를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필리핀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이런 믿음의 인플루언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인플루언서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의 인플루언서가 많아질수록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변화의 시작은 나로부터다. 믿음의 인플루언서가 되라. 다시 한번 시작. 변화의 시작은 나로부터다. 믿음의 인플루언서가 되라. 예, 여러분, 변화의 시작은 항상 나로부터예요. 남 탓하지 마세요. 내가 변하면 그 주변 사람들, 환경들 이거 다 바뀌게 돼 있습니다. 힘들죠. 쉽지 않아요. 저 사람 때문에 그렇고 저 사람 때문에 그렇고 이것 때문에 그렇고 저것 때문에 그렇고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그 맞아요. 원인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영향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변하면요, 그 주변이 다 변해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남편 탓하지 마세요. 아내 탓하지 마세요. 환경 탓하지 마세요. 내가 바뀌어야 다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플루언서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인플루언서가 되되 뭐 세상에 여러 종류의 인플루언서가 많잖아요. 믿음의 인플루언서가 됐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누가 성공했다, 복받았다, 그거 좋죠. 그 나를 모델을 통해 내가 모델이 돼서 그 사람에게 그런 좋은 영향을 미쳤다, 그것도 좋은 거예요.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건 그냥 부차적인 거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됐다, 구원 받았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들의 천국에 가게 됐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인플루언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은, 우리 주변에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조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때문에 우리 주변이 점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로는 낙심에도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후렴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아, 어떻게 저런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니까 오히려 그것이 간증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내 삶에 오셔서 내가 변화되어 선한 믿음의 인플루언서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이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